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의식 불명 상태에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비어 씨는 북한에서 미 군용기 편으로 13일 밤 신시내티주 오하이오에 도착한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아들이 1년 넘게 혼수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으로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던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2일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그해 3월 15년에 노동교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원비어 씨가 지난해 재판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한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원비어 씨의 상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일어난 공화당 의원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아침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한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스티븐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와 경찰관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비격 당시 공원 내 야구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연례 야구대회를 대비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엉덩이에 총을 맞은 스컬리스 의원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중서부 일리노이주 출신의 66살 제임스 호지킨슨으로 밝혀졌으며 경찰과 총격전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확실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호지킨슨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 측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규모를 정할 권한을 줬다고 미 행정부관리가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6년 동안 탈레반을 포함한 반군들과의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현재 아프간 주둔 연합군은 미군 8,400여 명을 포함해 13,300여 명 규모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13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안정시키려는 전쟁에서 미국이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7월 중순까지 새로운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아프가니스탄 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 들어 두 번째로 인상했습니다. 또 미국의 양호한 경제성장과 취업 현황을 들으며 보유 채권을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0.75에서 1%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1에서 1.25%로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4일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고 노동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물가 둔화 역시 일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준이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사들인 4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채권과 주택모기지 채권을 점차 줄이겠다는 분명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당국은 14일 플린트시 상수도 오염 사건과 관련해 고위관리 2명을 추가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 닉 라이언 국장에게는 비고의적 살인 혐의가, 주정부 소속 의사인 이든 웰스 씨에게는 사법 방해와 위증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노후한 수도관에서 나온 납성분이 플린트시에 공급되는 물에 섞여 들어가면서 일어났습니다. 오염된 물은 플린트시에 최소한 18개월간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고 약 10만 명에 영향을 줬습니다. 납이 들어간 물을 마시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어린이의 경우 두뇌와 신경체계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각 적파가 협력해 내전을 끝낼 정치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14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찾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지 지도자들을 만나 유엔이 폭력과 고통에 시달리는 아프가니스탄의 편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카불 인근에 있는 피난민 보호소도 방문해 내전으로 고향을 떠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기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it clear to them and we have provided them list of entities that we believe they
미한 정상회담이 오는 29일과 3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이 끼며 한때 비가 내리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기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4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it clear to them and we have provided them list of entities that we believe they need to take action against. We have asked that they take the action.
중국 정부가 행동을 취해야 할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이에 대해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중국 당국과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할 때 북한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중국 정부의 행동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행동을 취하길 원치 않거나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내비친 것입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2일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과 개인 10여 곳의 대북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요청했다며 수개월 안에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할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해당 거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다음 주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자신이 참석하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이행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조치도 있었지만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North Korea is among our top issues items that I speak to Foreign Minister Lavrov frequently about. I also had very extensive discussions directly with President.
틸러슨 장관은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대북 제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자주 논의하고 있고 자신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일부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채우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북한의 도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준비차 한국을 방문한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한 두 나라가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넌 차관은 14일 서울 외교부에서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have an ironclad commitment to our security and well-being and a commitment to THAAD deployment.
셰넌 차관은 미한 양국은 안보와 복지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이 있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공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셰넌 차관은 이와 함께 임성남 차관과의 협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초점을 맞췄으며 양국 간의 철통 같은 동맹 관계, 주한미군, 중요한 안보 파트너 등의 보호에 대한 공약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맹군 방어에 대한 공약을 언급한 건 결국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미한 양국의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셰넌 차관은 또 임 차관과의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관한 모든 부분을 논의했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는 양국 모두의 대단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셰넌 차관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두 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미한 동맹이 국제적 차원의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확고한 대북 공조와 포괄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셰넌 차관과 임성남 차관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굳건한 미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미한 정상회담이 정상 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외교부는 셰넌 차관의 방안이 미한 정상 간 통화와 미측 고위 대표단 방안 등에 이은 것으로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셰넌 차관은 임성남 차관과 양국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15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선 긴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9일과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은 올해 출범한 두 나라 정부 간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한 관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회담이 양국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정상 간 유대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미한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이번 회담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이슈가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재강조,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미 양국 동맹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미한 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 동맹에 대해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의 몰락을 촉진하는 천병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북핵 미사일 방어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북핵 대응 등 대북 정책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 등은 두 나라 간 심도 있는 조율이 필요한 현안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 모두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이견이 없는 만큼 북핵 대응을 둘러싼 대북 정책에선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민간교류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제재 기조와 어긋난 게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한미 양측의 대북 정책에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를 유지한다. 그리고 남북교류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며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드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도로 미루어 비공개리에 심도 있는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의제는 아닐지 몰라도 두 정상 간의 사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한미 간에 계속해서 좀 그 갈등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한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 목소리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된 무인 소형 비행체가 북한 소행인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무인기가 사드 배치 지역 타격을 위한 표적 획득 목적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현재 한국 수도권 주요 공역에 대해 저고도 레이더를 배치해 운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 등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이 지난 수십 년간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13일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등이 개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무자비하고 무모할지 모르지만 정신 나간 정권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y're ruthless, they're reckless, but they're not crazy. They have a set of goals, a set of beliefs.
북한 정권이 김씨 왕조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핵을 사용하지 않을 때 협상 등의 이유로 가치가 높다는 점을 북한 정권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페리 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당근이 많은 상태, 즉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 동결 조치에 대해 단계적 보상과 체제를 보장하는 내용의 페리 프로세스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페리 전 장관은 자신이 핵 협상에 나섰던 1999년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불해야 할 값도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So I think the most ambitious goal we can have is a freeze on all of their testing.
이 때문에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현 시점에서 미국의 가장 야심적인 목표는 북한의 모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등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완전 폐기가 아닌 동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야 북한이 응할 것이고 실제 효과도 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날 페리 전 장관에 앞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미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I still think that the Perry process and the Kim Dae-jung's initiatives represent the best possible, maybe not the best possible, but the best practicable way to go forward.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일종의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워싱턴과 평양의 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한 페리 프로세스와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가장 현실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페리 전 장관과 커밍스 교수의 주장은 현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4월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동결이 아닌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게 미북 간 대화의 조건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미 국무부 역시 VOA에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open to credible talk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nditions must change before.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변함없이 열려 있지만 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라도 재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은 미국 정부와 무관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ve not been contacted by Mr. Rodman about his trip to North Korea. The State Department advises against travel to the DPR.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로드먼이 방북과 관련해 국무부에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며 그의 여행은 순전히 사적인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국무부는 미국 시민의 사적인 방북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이어 심각한 위험 때문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반대한다는 국무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6월 12일은 UN 국제노동기구 ILO가 지정한 세계 아동노동 근절의 날입니다. 북한은 자국을 어린이의 천국이라고 선전하지만 탈북자들은 북한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 노동 실태가 어떤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북한에서 제일 부담없이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우리 딸을 선군자국의 아들딸로 더욱 오해하게 키우겠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한 북한의 한 어머니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담없이 자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미래의 역군으로 세상에 부담없는 행복동이들로 떠받들려오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 하지만 북한 아이들이 겪는 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평안남도에서 소학교 3, 4학년을 다닌 김지연 양은 학교 수업 후 주로 자갈과 돌, 모래를 나르는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꼬마 작업 같은 거는 무조건 가져오라 했고요. 더러 공사 같은 거 하는 거는 거죠. 자갈, 돌이 얼마나 걸까 그런 걸 골라서 오라 하지 않으면 운동장 거기를 좀 정리한다고 잔모래를 가지고 와서 또 하게 됐고요.
지연 양은 여름에는 땡볕,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 아래 돌과 모래를 주워 나르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하는 데는 너무 햇볕이 더우니까 그러지 않으면 또 겨울에 하면 너무 춥고 하니까요.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모두. 1시부터 시작한다면 5시, 6시까지요.
지연 양은 학교에서 내라는 것이 너무 많아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자신보다 두 살이 많은 언니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지연 양의 언니 지혜 양은 동생을 부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13살의 나이에 탄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힘들고 떨리고 눈물 나고 그랬죠. 그래도 남들이 견디는데 내가 못 견디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살아야 되고.
남들은 잠자리에 들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 양강도의 한 광산으로 향한 지혜 양. 밤새 한 잠도 자지 못하고 12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밤에 8시에 연락 와서 9시부터 다음날 이제 8시쯤에 끝나거든요. 하루에 12시간 탄지고 그리고 또 지도로 내려오고 나면 9시 돼서 또 어떤 때는 12시에 내려올 때 있었어요.
밤새 한 잠도 자지 못하고 12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고는 새벽 1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받은 돈은 한 달에 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일주일치 식량을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이나마도 일정 분량의 탄을 날랐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양은 자신도 남들처럼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학교에 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내라는 게 없었으면 제가 학교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너무 내라는 거 많지? 그러니까 저희 동생은 대충 학교 다녔는데 저희 동생이 학교 가려면 학교에서 내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돈 내라는 것도 해줘야지. 제가 또 나가서 그것도 땅에서 파출을 뜯어가지고 그것도 주게 되면 거기 갖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자신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만이라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고아원과 관련된 일을 했던 탈북자 김지영 씨는 북한 아이들이 8살 때부터 농사나 건설 일에 동원된다고 말했습니다.
8살 때는 애들이 영양 상태가 약하지만 이때부터 이들은 농사에 동원돼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들이 그 8살에 농사를 시작한 그 이후부터 인민군대 나가기 전까지 북한에서 건설과 이제 농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노동력으로 이제 생각이 되게 됩니다.
지혜양과 지연양이 6개월 전 북한에 탈북하는 데 도움을 준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북한이 헌법과 각종 법률을 통해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는 무상교육,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탄광이나 아니면 어떤 농장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아오면서 이제 마음이 아파요.
김성은 목사는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아동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989년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듬해 이 협약에 서명 비준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철폐 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VOA에 북한이 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어떠한 아동도 위험한 노동이나 인신매매, 노예노동, 강제노동 등에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의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의 그 나이가 18세까지인데 북한은 돌격대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는데 이 돌격대는 북한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군대 가는 것처럼 가는 거죠. 그럼 16세부터 18세 어간에 있는 아동들이 피해가 되는 거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도 5세 이상 북한 어린이들이 몇 시간의 기초교육만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농사나 청소와 같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아동 노동 착취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주목받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 아동 노동 문제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나 북한 수용소 내 강제 노동 문제 등에 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 아동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9월과 10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 기간에 북한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아동 권리에 대한 그 답변들을 북한이 해야 되고 각국 여러 대표단들이 또 질의를 하고 NGO도 그 참석을 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 고아 구출 활동을 하는 김성은 목사는 자신이 구출한 지혜 지연 양을 양딸로 삼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양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까 그 큰 언니가 애가 건강하다고는 제가 옆에서 눈물이 많이 나 눈물 날라고 했어요. 지금 간이 다 망가져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21, 22살 때 갑자기 요절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엊그제 제 몸이 아파서 병원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탄가루나 이런 게 뭐 방지 마스크도 없었고 간이 다 탈출할 때 얘가 자꾸 피를 쏟아내더라고요.
김 목사는 제2, 제3의 지혜양이 나오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양은 아직도 북한에는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힘든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다며 이들이 보통의 다른 아이들처럼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뭐 학교에서 토끼가죽을 내라, 뭐 파초를 내라, 뗄감을 내라 이렇게 가져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이 학생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고 공부만 하도록 말해주었으면 합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 문제 진전 여하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14일 기자설명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게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13일 청와대에 장관 지명 발표가 있은 뒤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북한 인권백서 2017을 발간했습니다. 백서 발간에 참여한 한동호 박사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017 북한 인권백서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 당국의 탈북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려지곤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백서를 통해서 이제 4년간 실력 조사를 했었고요.
네.
이제 국내에 들어온 그 북한 이탈 주민들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김정은 체제에서 특히 그 탈북 통제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2015년 중반 이후에 통제가 좀 많이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모이고 있고요.
예.
압록강 근처로 해가지고 뭐 국경 철조망이라든가 또 고압 전선 같은 것들이 설치되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2015년 이후부터 탈북 통제가 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시기적인 그런 계기나 배경들도 혹시 조사가 됐습니까?
네, 아마 구체적인 저희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예.
여러 증언들에 따르면은
네.
대략 2015년 중반 이후에
네.
국경 통제가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네. 예가 있는데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200세대 정도
예.
한 200세대 정도를 강제 이주시켰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아
잠시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국경도 한 2015년 중반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민들에 대한 생명권 보장 문제도 해마다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특징들이 두드러졌습니까?
예, 특히 그 김정은 체제 들어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어떤 처형 문제가 굉장히 좀 강화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공개 처형도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약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이 사형 법정형이 추가되었다라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13년 그 형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북한 법이 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네.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통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의 경우는 오히려 이 사형 요건을 이 사형 법정형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좀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잠깐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뭐 공개 채용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형사범을 처리하는 절차나 과정에서도 뭐 통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일들이 자주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백서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내에서 일반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예,
그런 형사범들,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들에 대한 그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는 이 죄인에게 대해서는 인권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형사 절차에서 각종 구타라든가 가혹행위 같은 어떤 고문들, 그리고 비인도적인 처우, 그다음에 이제 구금 시설 자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양 상태라든가 기본적인 그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유권과 사회권을 막론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해외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정치범 수용소 이 부분이거든요. 역시 이번 올해 인권 백서에서도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많이 있겠죠.
네,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이탈 주민들의 증언과 이 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서,
네,
다양한 증언들을 수집하고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상 이런 어떤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면서 저희가 조금 증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이라든가 그 등문에 의해서 이 정보들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성 사진을 보면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내에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과거의 자료들 그리고 증언들을 토대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태들을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들이 줄었다 이 부분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조금 국제적인 어떤 그 감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완화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네네,
북한 체제가 정치범 수용소를 기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2012년도를 지음해서 그 회령 수용소 22호 관리소가 폐쇄되었다라는 그 우리가 사실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위성 사진이라든가 증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도달한 결론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북한 체제가 정치범 수용소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예,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비판을 했을 때는,
네,
인권 상황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관심 갖고 있는 북한 인권 부분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외 노동자들을 많이 파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증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출간한 그 백서에서 2013년부터 한 2016년까지의 파견된 그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 지역을 보면은 뭐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 등이 있습니다.
예.
네, 이 해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그 당국에서 신분증을 압수를 하고요. 파견됐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가 확보가 되지 않고 또 기본적인 그 뭐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그 근로권에 대해서도 박탈당하는 수준이고요. 여전히 이제 강제 노동과 유사한 수준에서 그 업무량을 봤을 때 노동량을 봤을 때 강제 노동과 유사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박사님께서 이번 인권 백서는 그 탈북자들의 여러 증언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권 백서를 만들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의 백서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국영문으로 이제 동시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던 시점이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때였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20년 이상을 발간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백서의 어떤 그 자료들을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언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한 해에도 몇천 명씩 한국에 이제 도착하기 때문에
네.
이들의 어떤 증언을 기초로 다양한 증언을 수집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감지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북한의 원전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어떤 문서라든가 좀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이 백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백서 같은 경우는 2016년 한 해 동안 조사한 조사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196명 정도의 이탈 주민들을 면접, 심층 면접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인권백서 2017 발간에 참여한 한국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와 함께 백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시간입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심이 큰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작은 통일을 실천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통일의 별 대표를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한반도 통일의 작은 별이 되기 위해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통일의 별입니다.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통일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이끄는 박현우 대표입니다.
통일의 아침을 밝히는 한반도 통일 연구원인데요. 아마 저기 입구에서 일단 보셨다시피 저희는 통일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들이 오실 때마다 통일에 대한 그 강렬한 열망, 소원 같은 거를 한 분 한 분 별로 포스트잇으로 이제 붙여주고 계신데요. 그렇듯 저희는 이제 통일의 아침을 밝히기 위해서 또 그 통일의 별이 저 은하수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또 실행해가는 통일을 향한 실천적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집중 연구하면서 또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현우 대표는 통일의 별은 청소년들에게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정책 토론회 등도 꾸준히 열고 있었습니다.
정책 토론회를 뭐 상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뭐 DMZ 세계 평화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런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를 주최를 하고 있고요. 또 추석 명절 같은 이런 명절 기간에는 뭐 백령도 장병 통일약과 전달 뭐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진행하면서 명절을 또 따뜻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박현우 씨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통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했었던 거는 그 청년 통일 문화에 스며들다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뮤지컬 평양마리아를 함께 이제 관람을 하고 그 다음에 강명도 교수 그 다음에 남북 청년 대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또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 한반도 통일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일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서 통일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 청년 통일 문화에 스며들다를 통해서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약간 청년한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하나의 문화처럼 우리 가슴속에 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 등 통일의식이 다소 희박한 세대에게 좀 더 친근하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대표는 세대를 떠나서 통일 문제만큼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을 주도하는 젊은 세대는 북한 인권 문제와 평화적인 통일 문제를 다 함께 품고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남녀가 만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 아이를 낳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 타당한 것인데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는 원래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제도에서 반세기 넘게 지금 갈라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는 가족인가, 가족이 아닌가 그거를 의심하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는 원래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박현우 대표는 앞으로 통일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통일축제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또 진행을 하고 싶은 큰 꿈 중 하나가요. DMZ 평화공원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2009년도 미스터 월드 코리아 금상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미스 월드, 미스터 월드 세계대회가 평화의 상징인 DMZ 이 평화공원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남남북녀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는 미스터 월드 코리아, 북쪽에서는 미스터 월드 코리아를 선발을 해서 이 DMZ 평화공원에서 세계대회를 주최를 하고 이걸 운영할 수 있다면 이거만큼 청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통일 축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큰 꿈이고요.
탈북자 3만 명이 넘은 시대에 남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 청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저기 북한 이탈 주민 청년 친구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북한 말은 잘 못하지만 남조선 청년들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도대체 뭐하고 있었네? 이 질문에 우리 남쪽에 있는 청년들이 응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별은 통일을 지향하는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박현우 대표는 이 통일의 별에서 여러 사람의 빛을 모아 통일이라는 더 큰 행성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통일이 된 이후에 지금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동포이자 우리의 가족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역사에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통일은 뜨거운 용광로처럼 서로 다른 그런 물질들이 만나서 제가 미력하지만 함께 만들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 꿈의 통일의 별을 함께 빛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리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원히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31도.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31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33도. 중강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30도. 희천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31도. 용현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30도. 개성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9도 예상됩니다. 사리원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맑고 함경북도 구름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25도. 풍산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4도입니다. 청진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4도. 웅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7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이 끼며 한때 비가 내리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비어 씨는 북한에서 미 군용기편으로 13일 밤 신시내티주 오하이오에 도착한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아들이 1년 넘게 혼수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으로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던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2일 평양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그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원비어 씨가 지난해 재판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한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원비어 씨의 상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14일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찬성 97표, 반대 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은 백악관이 기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경우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미 공화민주 양당은 이 법안을 미 상원이 준비 중인 이란 제재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또 러시아의 에너지 사업을 겨냥한 기존 제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사이버 공격, 시리아 정권에 대한 무기 공급 등도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4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새 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일어난 공화당 의원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아침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한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스티븐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와 경찰관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비격 당시 공원 내 야구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연례 야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엉덩이에 총을 맞은 스컬리스 의원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컬리스 의원은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중서부 일리노이주 출신인 66살 제임스 호지킨슨으로 밝혀졌으며 경찰과 총격전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확실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호지킨슨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 측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규모를 정할 권한을 줬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6년 동안 탈레반을 포함한 반군들과의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현재 아프간 주둔 연합군은 미군 8,400여 명을 포함해 13,300여 명 규모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1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안정시키려는 전쟁에서 미국이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7월 중순까지 새로운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아프가니스탄 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 들어 두 번째로 인상했습니다. 또 미국의 양호한 경제성장과 취업 현황을 들며 보유 채권을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0.75에서 1%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1에서 1.25%로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4일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고 노동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의 물가 둔화 역시 일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준이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사들인 4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채권과 주택 모기지 채권을 점차 줄이겠다는 분명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최근 방글라데시와 인도 동북부를 덮친 산사태와 홍수로 최소한 156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실종자도 많다면서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방글라데시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13일 방글라데시 동남부 산간지역에서 산사태로 130여 명이 숨졌으며 14일에는 해안마을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14일 비가 그쳐 구조작업을 본격화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